아, 전도자의 사명은 현장에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흑암 중에 있어요. 흑암 중에. 아주 캄캄하다는 거죠. 앞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요. 영적인 무지. 예. 또 알아도 예. 잘못 알고 있어요. 저라면, 부적을 붙이면, 빌고 정성을 다하면 응답이 오는 줄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 우상 숭배. 이제는 아예 종교가 없어지고 예. 명상 또 내가 아예 대놓고 하나님이다. 내가 대놓고 하나님이다. 진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진짜 이런 영적 무지와 영적인 세계의 캄캄함에 잡혀 있어요. 근데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는데 잠깐 잠깐은 풀리는데 기도응답도 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잘못 알고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빌면 어떻게 된다? 응답 받고 나서 더 큰 문제가 와요. 진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 해보니까, 명상해보니까 돼요. 다른 신에게 절하고 정성껏 제물을 바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가 온다. 완전 시달려요.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와요. 막을 수 없는 재앙. 이게 현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비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예수님 믿지 않아요. 또 내가 하면 된다, 내가 바르게 하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뭐하라? 내 말을 전달해라고요. 빛이에요. 빛. 빛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빛을 알아보고 빛 가운데로 오면 살아요. 근데 빛이 눈부시다고 빛이 싫다고 저 구석배기에 들어가 버리면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파수꾼, 전도자의 사명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도 중요하죠.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철에 들어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제가 사실 80년대 후반에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안양에 가는 안양 수원행 전철을 타면 그렇게 말하는 분이 꼭 계셨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 피해요. 막 미쳤다고 그래요. 아우 시끄럽다고 그만 좀 하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신학생인데도 조금 이상하게 부끄럽고 좀 꺼려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고도 구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걸 듣고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꼭 예수천당 불신지옥만은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전도자의 삶이 중요해요.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저 사람에게는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편안함이 있다. 힘이 있다. 여유가 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예,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 그 여유, 하나님이 주는 지혜, 그걸로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이 다른 거, 그것도 큰 전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그 현장 가서 일을 하면, 그 현장 가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요. 그 복덩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덩이. 아무개가 우리 회사 들어오고부터, 아무개가 우리 가게 들어오고부터 우리 가게가 달라졌다. 우리 회사가 달라졌다. 며느리 하나가 들어왔는데 며느리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달라졌다. 이런 게 전도예요. 이런 게. 복음도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알려도 줘야 되지만 내용과 함께 진짜 그분을 누릴 때 얻는 힘, 그분을 누릴 때 진짜 우리가 얻는 평안, 여유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꼭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삶이 다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도운동하는 우리 교단이 왜 욕을 먹어요? 우리 교단만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어느 교단이나 어느 종교나 어느 종파나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넘어져도 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진짜 그것 때문에 목사의 직을 하다가 그만둬야 돼요. 교회에서 함께 진짜 전도운동하다가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들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도 생겨요. 진짜 우리가 참된 전도, 참된 빛의 망대 파수꾼이 되려면 시험을 잘 견디고 참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방치하시지 마세요. 힘이 없다? 믿음이 없다? 내가 여유가 없다? 누가 건드리면 그냥 오늘 누구 하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오늘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안 그래도 그냥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데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그거는 진짜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날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바닥이요, 내가 왜 이렇게 체력이 바닥이요, 내가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바닥이 됐는지 진짜 인지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예배 생활에 등한히 했구나. 내가 예배는 드려도 마음 담고 말씀 붙잡지는 못했구나. 아, 내가 말씀은 열심히 들었는데 듣고 나서 그 중심을 딱 잡고 실천하지 못했구나. 성령 인도받기를 위해 집중하며 기도하지 못했구나. 말만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여전히 누가?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정말 우리가 힘 빠지고 열받고 한계와 내 상태가 드러날 때가 아주 좋은 시간표예요. 아주 좋은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예요. 누가 건드리면 그냥 팡 터질 것 같은 그 시간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받을 좋은 시간표예요. 근데 그럴 때는 자꾸 짜증만 나요. 그럴 땐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럴 때는 예배 나올 힘도 없어요. 그 얘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대번에 얘기해요.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이러냐고. 내가 예배 드릴 힘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하겠냐고. 어? 알고나 얘기하라고. 예.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요, 별 수 없어요. 누가 기도해주고, 누가 옆에서 참아주고, 누가 옆에서 받아주고, 도와줘도 결국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가 그리스도께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진짜 그래서 십자가의 권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선지자의 일이 필요합니다. 정말 고백하세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까지 준비해 놓은 본물을 터뜨리세요. 본물을. 그렇게 기도응답을 안 주고 그렇게 힘도 안 주고 그렇게 그냥 내 상태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은혜를 안 주던 하나님께서 마치 저 강감찬 장군이 뭐 강감찬인가? 살수대첩에서 가죽으로 물 막아놨다가 터트리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쏟아져서 진짜 오랑캐를 다 물리쳤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잔뜩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을 준비해뒀다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찾을 때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세요. 눈물도 쏙 빠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회복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기도 못해요. 나는 말씀도 안 들려요. 그때 진짜 무릎 꿇으세요. 자, 그래야 우리가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흑암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 영적인 무지 이것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 힘 주셔요 안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거예요. 반드시 잘못 알고 있는 자에게 제대로 알게 해주고 다른 신 섬기는 자들에게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의지하도록 우리가 이끌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우상이 무너지는 복을 주신다 그거예요. 자, 오늘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오늘 16절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17절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자,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은 그 역할이 뭐냔 말이에요. 그 역할이. 그래서 17절에 그러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뭐하라? 깨우치라. 자,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흑암 중에 영적으로 모르고 잘못 알고 진짜 다른 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요게 깨우치게 한다는 거는 경고한다 그런 얘기예요. 깨닫게 하는데 깨닫게 하는 방식이 뭐냐? 경고예요. 경고. 너 이렇게 살면 뭐 된다? 죽는다. 너 이렇게 살면 심판받고 멸망당한다. 너 이렇게 살면 영원한 지옥 간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너 진짜 영원한 지옥 간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곧 어떻게 될 거다? 포위되고 기근 중에 질병 중에 시달리다가 무너져서 죽임당하고 불타고 결국 포로로 뭐 할 거다? 끌려 갈 거라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죠. 네가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경고를 전달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라? 깨우치게 하라. 돌이키게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요.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너는 이렇게 하니까 반드시 죽을 거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네가 깨우치 그 사람에게 그 말을 전달함으로 그 경고를 함으로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게 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를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무서워요. 보세요. 너 이렇게 살면 죽어. 이렇게 살면 멸망당하고 지옥 가라고 알려주지 않고 않았다면 왜? 지금 우리 예루살렘 망해. 우리 집안 망해. 이렇게 살면 우리 완전히 저주 재앙 내려.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나라를 흔드는 간첩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얘기를 나에게 듣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 같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사람의 피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다? 전도자여 파수꾼인 너에게서 찾겠다. 전하지 않으면, 전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망하지만 그 사람의 그 멸망당함에 대해서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피값을 찾겠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진짜 화가 나에게 임한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복음 깨닫고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래도 나에게 근데 왜 피값을 왜 찾으세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파수꾼이고 우리는 전도자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아, 내게 빛을 비추심은 이 빛을 흑암 중에 전달하라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심은 이 능력과 이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도 뭐하라고? 전달하라고. 그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서 굶어 죽어가잖아요. 아들 삶아먹고 딸 삶아먹고 끔찍한 일 벌어지는데 문둥병자 넷이가 아람 군대 진영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아수르 진영에 갔더니 다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먹고 신나게 먹고 금도 은도 뭐 옷도 다 챙기고 감추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아났는데 우리 것만 챙기고 우리만 신나게 누리다가 이거를 사마리아 성에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할 거다? 벌 받을 거다. 심판 받을 거다. 그래서 알려주잖아요. 우리도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과 신분이 진짜 완전히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그 이름의 하나님 나라 그 이름의 성령의 천군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만 나만 누리고 나만 진짜 알고 있으면 나에게 화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에 선교에 힘쓰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왜 무너집니까? 전도에 불이 꺼질 때부터, 선교의 불이 꺼질 때부터, 복음의 빛이 희미해질 때부터, 그때부터 교회는 문 닫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도 발전하고, 진짜 먹고 살기도 좋아지고, 사회도 복지가 늘어나고 그러고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계속 뭐가 일어나요? 이렇게 흑암이 역사하니까, 진짜 저주재앙에 일들이 늘어나니까 동성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나중심에 빠지고 자살하고 죽이고 음란함에 빠지고 모든 재앙이 오는데 그걸 교회가 막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전도자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파수꾼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진짜 전도와 기도에 힘을 잃으면 세상은 오히려 힘을 얻어요. 우리에게 진짜 기도의 불이 꺼지고 우리의 전도의 발걸음이 멈춰버리면 흑암 나라, 세상 나라가 힘을 얻어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휘어잡고 어디를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후대에게 흑암 문화를 집어넣어줘서 우리 후대를 망쳐서 다 교회 떠나게 만들고 예배, 기도, 전도 다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사예요, 교회사. 로마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복음화했으나 그래서 로마가 로마 제국이 교회에 자유를 주고 예배당을 지어주고 많은 혜택이 왔지만 그때부터 뭐가 끊어졌냐? 기도의 불이 꺼지고 전도의 발걸음이 멈추고 왜? 황제가 다 예수 믿어라. 다 군인들은 다 세례받아라. 어? 전도할 필요 없네. 다 황제 눈치 보고 다 예배당으로 오네. 근데 복음이 희미해졌어. 기도의 불도 꺼졌어. 모든 로마 사람이 다 교회를 다녀. 근데 전도와 기도의 불이 꺼지니까 로마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나 구원 얻었다고 진짜 나 축복 누린다고 방심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땅끝을 향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그걸 위해 또 후대를 키워나가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도 무너지고 내 영적인 상태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상태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파수꾼 에스겔의 사명은 뭐냐? 진짜 저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19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저들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상관은 없어요. 우리는 뭐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달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파하면 저들이 믿지 않고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 이 에스겔이 이렇게 지금 파수꾼으로서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대로 말씀 받은 걸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을 한번 가보겠어요. 4장을 가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와요. 4장 1절을 보니까 토판을 가지고 와라. 토판. 차륵으로 만든 판때기를 하나 가지고 와라. 그리고 거기다 뭐 하라?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 위에 뭐 하라? 그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만한 기와짝만한 진흙판을 가지고 와서 그 가운데다 뭘 그려요? 예루살렘 성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그 성읍을 에워싸고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거기에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걸 향하여 진을 치고 그 성을 부실 공성태를 세우고 심지어 그 철판을 가져다가 그 성읍 사이에 둬서 철벽을 삼고 포위를 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가 되리라? 징조가 되리라. 토판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뭐 되는 거? 포위되는 거. 포위되는 거. 완전히 그냥 포위되는 거. 그거를 지금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모형도를 그리는 거예요. 모형도. 차륵판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진흙을 덧붙여서 토성을 쌓고 철판을 가져다가 철판으로 삥 둘러서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철벽을 치고 계속 예루살렘 성을 모아는 공격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라. 왜?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될 거다. 그걸 백성들에게 뭐하라? 경고해라. 이걸 계속 알려줘라. 지금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고요? 에스겔 시점에서 불탔어요? 안 탔어요? 아직 안 탔어요. 1차 느부갓네살 왕에게 1차 패배를 당했지만 항복을 했기 때문에 성을 무너뜨리거나 집을 불태우지는 않고 포로만 잡아갔어요. 그리고 세금만 잘 내면 죽이지 않겠다. 다른 나라 편들지 말고 우리 편해야 된다. 이 조건만 잘 지키면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정복 때 내밀은 카드예요. 비록 요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간 거거든요. 그러나 에스겔을 비롯해 대다수의 유다 사람들은 살아남아 있단 말이에요. 나라를 빼앗겼어. 지금 식민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먹고 살만해요? 안 해요? 먹고 살만은 한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1차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됐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을 버리고 산당을 제하고 오직 오실 그리스도 그거를 누리고 전하고 있어야 되는데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느부갓네살 앞에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기회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요즘 기도가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전도는 꿈도 못 꾸고 누가 건드리면 그냥 와락 소리 지를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온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이대로 내 영적 상태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정말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전달해야 되겠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토판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돼서 망할 거니까 빨리 뭐 해라? 돌아서라. 다시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돌아서라. 그 힘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그러니까 5장에 가니까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뭘 보여주시냐면 머리털과 수염, 예레미야, 에스겔 보고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잘라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머리털을 밀고 수염도 다 깎아라. 그리고 그걸 모아다가 저울에 달아가지고 3분의 1씩 3분의 1씩 나눠라. 3등분으로 나눠라. 3등분으로 나눠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그날 그 털들 중에 3분의 1을 불을 지르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칼로 치고 나머지 또 3분의 1은 바람에 뭐해라? 흩날려라 그러는 거예요. 3분의 1은 뭐하고? 불사르고 칼로 흩트고 그리고 나머지는 바람에 날려라. 그 얘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 진짜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을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에 죽게 하고 3분의 1은 바벨론으로 그렇게 삼지사방으로 끌려가게 흩으실 거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지금 미래에 임할 저주 재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역시나 안 돌아서요. 자, 그래서 7장에 또 다시 경고의 말씀을 또 전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사실은 부담이 큰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벨론을 이기고 우리나라 다시 해방될 거야 이런 긍정적이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인기도 높고 왕도 좋아하고 백성도 다 좋아할 텐데 지금 이 교만함이 아주 그냥 지극히 높은 유다 백성이 어떻게든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물리치고 독립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그거에 거꾸로 아니야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돼 진짜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안 그러면 우리나라 완전히 포위당하고 완전히 불타고 완전히 죽게 돼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토판을 통해서 자기 머리털을 통해서 자꾸 말하려니까 어때요? 욕을 아주 그냥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욕을 바가지로 그러니까 예레미야처럼 핍박도 막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장에 가면 이래요 7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4절 이제 임박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지금 바벨론과 한판 붙을 전쟁을 준비했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7장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15절을 보세요. 밖에는 뭐가 있고? 밖에는 칼이 있고 성 밖에는 바벨론이 뭘 가지고 왔어요? 칼을 들고 왔어요. 안에는 뭐가 있다? 안에는 전염병. 전염병과 뭐가 있다? 기근이 있다. 완전히 포위를 당했어요. 칼 들고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니 안에 숨어는 있는데 먹지 못하고 제대로 생활 못하면서 불안하니까 뭐가 돌아요?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식량도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녀를 갖다가 잡아먹고 심지어 자기 부모도 돌아가시면 부모의 시신도 삶아먹고 지금 그런 지경이 이르는 거예요. 16절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완전히 마음이고 체력이고 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26절에도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물어보지만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답을 안 준다. 그래서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뭐가 없다? 전달할 율법의 말씀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교회를 이끌고 사회를 이끌어나갈 책략, 지혜가 없어질 무슨 방법을 쓸 수조차 없게 된다 그거예요. 왕은 애통하고 고관, 장관들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장관들은 시도 때도 없이 여러 일이 터지니까 놀라고 주민의 손은 뭐하리라? 두려움에 덜덜 떨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 망해져 간다. 왜? 하나님이 뭐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어떤 노력도 안 통하도록 하나님 다 무너뜨린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14장을 가보세요. 14장. 또 뭘 전달하게 하시냐?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14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굶어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성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그저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을 하시고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욥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 성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아니다. 아무리 의로운 자가 아무리 성령인도 받는 자가 있어도 내가 심판하기로 내가 굶겨주기로 작정을 하면 그 사람들도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만 간신히 뭐 할 거다? 건지리라. 돌이키시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가 늦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때가 늦으면. 여러분 진짜 힘 빠지고 한계 오고 무너졌다 싶을 때요. 더 늦어지기 전에 진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말씀과 기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힘만 주시면 진짜 나 죽는다고 매달리셔야 돼요. 때를 놓치면 노아, 욥 진짜 노아, 욥 다니엘이 와도 막아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줘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15절에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이게 이제 사나운 짐승이 바벨론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내가 느부갓네살 왕으로 너희들을 사냥하게 만들려고 하면 너희들이 꼼짝도 못하게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때 16절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요 나의 삶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노아는요 자기 자녀를 어떻게 했어요? 살렸잖아요. 노아가 자기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살렸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노아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도 못 살릴 만큼 하나님 뭐 해버리신다? 심판해버리신다. 무서운 말씀이죠. 19절에도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이 거기에서 내가 아주 끊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가지고 사셔야 돼요. 십자가로 다 끝났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똑같이 옛사람처럼 불신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진짜 영혼만 간신히 구원하더라. 영혼만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진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힘을 잃지 않도록 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속에 진짜 있어야 된다는 걸 저는 에스겔서를 보면서 아 24시구나 삼집중이구나 이게 내가 살 길이고 이게 내가 파수꾼 전도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삶이구나. 구원 얻은 거에 방심하지 마세요. 구원은 영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100년의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힘 얻지 못하면 힘을 잃으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때 내가 진짜 그 사명에 집중하고 내가 복음과 전도와 후대를 위해 살아야지 방심하고 내가 방임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요. 목숨만 간신히 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장을 보십시오. 18장 결론입니다. 1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파수꾼 에스겔의 사명이 뭐라고요? 뭐하라? 너는 뭐하게 하라? 내가 너한테 전달한 말을 전달해서 저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라. 저들을 경고해서 저들이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경고하라. 그러잖아요. 즉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벌 주려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돌아오게 하고 구원 얻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18장에 나와요. 보세요. 20절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부모나 자식이 대신 죄를 담당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의인은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자기가 행한 의대로 복을 받고 자기가 행한 악대로 벌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복을 받고 그리스도와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 당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건 지금 구원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삶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면서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 얻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누려서 전도자로 살아라. 그러면 평생이 복된다 그거예요. 그런 자는 뭐라고 그래요?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야, 여기는 굉장히 하나님이 잔인하시잖아요. 그죠? 노아가 와도 용서하지 않고 욥이 와도 자기 목숨만 살릴 만큼 엄청난 심판과 재앙을 내리겠다. 근데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하면 뭐 하신다? 전에 지은 죄도 내가 뭐 할 거다? 기억도 하지 않을 거다. 근데 반대로 23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이 악한 자를 죽이시면서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잘 죽었다 이 새끼들. 그러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 마음 아프다 그거예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 진짜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죄의 길을 떠나 복음과 전도로 사는 걸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그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전도자가 그 구원 얻은 전도자의 삶에서 돌아서서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죽으리라. 하나님 정리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전도자로 진짜 복음과 전도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으나 그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일을 행한다. 전도자의 삶과 반대된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한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데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알려주라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중심은 뭐냐? 우리가 철저하게 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하나님은 이걸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하거나 양육을 하다 보면 목사님은 그렇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장사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난 싸우면서 돈 벌어야 돼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 목사님 수준이고. 나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를 해요. 내가 무슨 전도를 나가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목사님은 교회에서 돈이 나오니까. 목사님은 교회에서 돈이 나오니까 목사님 하루 종일 전도하죠. 그러니까 나보고 그렇게 전달하고 하시면 안 되죠. 굉장히 똑똑해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아닌 게 아니라 힘겹게 진짜 돈 버시고 장사하시느라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기는 어려우시죠. 진짜 근데 마음 중심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해도 내가 일을 해도 내가 시간이 부족해도 늘 어디 속에? 그리스도 누리는 말씀 속에. 진짜 내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진짜 기도 속에. 모든 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살다 보면 그게 전도예요. 야, 진짜 저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셔. 나도 당신처럼 힘과 여유와 평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처럼 될 수 있냐고. 하나님 이렇게 붙이셔요. 붙이셔요. 진짜 나의 전도는 회사 생활 잘하고 가정 생활 잘하고 진짜 하나님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견디면 그게 전도예요. 저야 진짜 목사니까 이렇게 말로 전도를 많이 해요. 말로. 그러나 여러분은 말보다는 삶으로, 삶으로. 우리 엄마 달라졌어. 우리 아빠 달라졌어. 아유, 우리 과장님 달라지셨네. 진짜 예수 믿더니 달라지셨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전도지로 만드셔요. 전도지로.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리스도로 모든 저주 제한 끝났다. 이제 세계복음화하자 그 메시지인데 그걸 가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과 천군을 힘입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진짜 기도가 우리 교회 자꾸 회복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이 말씀과 기도가 자꾸 회복돼서 힘이 생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누가 뭔 핍박을 하고 누가 뭘 건드려도 진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을 만큼 진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기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돼요. 내가 힘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그 빛을 비추고 있으면 전도는 하나님이 흑암이 물러가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셔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한번 보십시오. 18장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32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진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범했던 옛사람의 습관, 욕심 그런 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다 버리고 마음과 영을 진짜 복음과 전도와 기도로 새롭게 하고 그래서 죽지 말고 뭐하라?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거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 돌이키고 구원 얻고 성령과 천군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하는 거 그게 나의 유일한 소원이다. 나는 네가 그렇게 복받고 네가 그렇게 누리기를 나는 기뻐한다. 소원한다. 이걸 파수꾼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전달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달을 하는데 듣고 돌이킨 자는 아주 소수였다. 소수였다. 그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전염병으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저항하다 칼에 맞아 죽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남은 자들이 누구다? 돌이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돌이키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포로로 또 끌려가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 뒷부분에 좀 더 나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뭐 해야 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깨우칠 수 있는 그리스도 빛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토판, 뭐 자기 머리털 수염 이런 걸로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이 와요. 공격이 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전도자는 힘이 필요하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전도자는 옛사람 때 지었던 그런 죄된 습관, 그런 연약함을 다 내어버리고 뭐 해야 된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이걸 얻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저는 뭐 하나 붙잡았냐면 노아도 욥도 다니엘이 와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면 그거는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진짜 전도운동하자. 우리 가정의 후대들이 그런 상태 되기 전에 진짜 전도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2, 3, 7, 5천 종족에 우리 교회가 방향 맞추자. 그때가 되면 우리가 전도해도 의미가 없게 돼요. 돌아오지를 못하게 돼요. 누구만? 우리만.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기 전에 우리가 한국을, 대한민국을 전도운동해야 돼요. 2, 3, 7, 5천 종족이 완전히 흑암에게 잡혀서 힘을 잃기 전에, 그래서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 주고 반드시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밤에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사람들이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일에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오력을 주시고 지친 마음, 진짜 내가 시달렸던 생각, 마음이 오늘 치유되게 하시고 진짜 복음과 전도와 후대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고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너는 파수꾼이다. 너는 깨닫게 하는 자다. 너는 사람에게 경고해서 돌이키게 하라.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값을 묻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복받을 자녀라고 방심하고 방임하면서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을 보면 볼수록 더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와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오력을 달라고, 증인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스겔처럼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그런 일꾼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